문천은 저희들이 교대계는 잠언 10장 13절부터 32절에서 대조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대조는 이제 서로 대비하다, 서로 contrast, 영어로 contrast 하는데 대조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말씀들을 위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18절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왜 그러하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그러하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대조라 했는데 적게 얘기하면 선과 악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도덕이라는데 여기에서 선악의 개념인 도덕은 하느님으로부터 결정되는 선악을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 말씀에서 결정한 선악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자기 인간의 그 선악, 인간의 도덕을 원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은 말미암아 하느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도덕을 정하게 되므로 오늘 많은 그 혼동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정하시는 선악, 즉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즉 도덕은 하느님 떠나서, 즉 하느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는 이랬는데 이 명철이라는 그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의과대학 공부가 암기라고 얘기하지만 암기도 어떤 지식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암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철한 자는 이해할 때 그 입술에 지혜가, 그 이해하는 지식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해된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은 채찍이 있느니라. 결국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나 이거는 당연하죠. 지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적용될 때를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은 결국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 성경 갈 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성경 관련된 책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그 지식이 튼튼할 때 그 지식에 우리가 그 감정이 나오고 그걸 감명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며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행할 때 그 행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식을 간직하니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저 지혜가 없는 자는 멸망에 가까운, 결국은 그걸 지혜가 없으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가 자기를 그 견고하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가난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를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라 사는 자죠.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악인은 결국은 죄에 이른다. 악인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그 악이 결국은 나타나야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악이는 정복하는 즉 죄가 그 악인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린다.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 지키는 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지키는 자는 바로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 여러 가지 하느님의 훈계를 버린 자는 바로 그럴까니라 잘못된 가는으로 간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즉 미움을 감추면서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된 입술이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 자입니다. 왜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는 그것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라는 그 뜻이 되겠죠. 야곱 4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더라. 우리 안에 말씀은 그걸 지키는 자지 그걸 재판하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미련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앞에서 너의 미운 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너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주님의 명령이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거 보면 북한의 김정일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영의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라. 왜 그러한가 했는데 왜냐하면 야곱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쉬우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장로께서 내 사랑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어떤 거 얘기할 때 만약 주님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그 기도할 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 행하는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뭔가 즉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perspective 그것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if Jesus were I in this situation. 이제 항상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필요하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즉 의인의 조언들은 혀라는 것은 혀에서 말 나오죠. 조언은 순언처럼 가치가 있다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람들, 그 주님 양떼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끄잡아내죠. 공부하면서 거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그 마음에 그 조언들이 큰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 나왔지만 human being이지 not human acting이다 라든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 행하는 그게 아니라 인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주님이 행하는 것만큼 그 전적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악인의 마음으로 나오는 조언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로부터 나오는 조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그 저 우리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좋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떤 그 있을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말씀을 놓고 공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하도록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니 그 의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교육이 되고 미련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라. 미련 자 이런 자는 돼지 개 같아서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지식이 없어 결국 죽어버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어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나.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것이 참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이 물질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어느 뜻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행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위치하게 하고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라구나 비치를 이제 가끔 가다 가는데 그 가면은 많은 그 부자 도시에 많은 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해변가에 큰 집들도 있고. 근데 그들 중에 나는 은행 잔고도 많고 그러나 그들 중 부를 하나님이 원하는 신대로 사용치 아니하면은 근심이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구나 비치에 어떤 그 부자 부부가 이 남자가 자기 보험을 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 사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인데 나중에 그것을 알았는 그 자녀들이 상당히 실망하는 그 모습이 텔레비에 그 면접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터뷰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 행복입니다. 행복이 주님 주신 그 물질 통해서 행복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참 우리가 베드로가 그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순교당한 줄 알면서도 주님께 오는 그 unutterable joy,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영광과 감명한 그것을 그는 바꾸는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이와 같은 그 행복은 베드로를 부하게 했고 근심이 없죠. 결국은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같이 명철하는 자는 지혜를 낙을 삽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건데 미련한 자는 오히려 행악을 하나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거를 스포츠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을, 그와 반대되는 어둠을 사랑해야 돼 그걸 낙을 삼고 명철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지혜를 즐거워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식이 이해를 해서 그것이 적용될 때 그걸 즐거워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 적용될 때 그 상당히 그 기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 보면은 대부분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인들은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우리도 혈과 육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그러니까 우리도 혈과 육을 가 결국 죽게 되죠. 그 죽음에 정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본인이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심을 이기셨죠. 그래서 거기에 해방됐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결국은 주를 믿지 않은 자는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집에 대해 영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원하는 것이 이른다. 그래서 원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생, 지금도 살고 죽지도 않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영생, 그것을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당신의 지금 사는 방법으로 살든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라 살든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25절에 해월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습니다. 해월이 바람이 악인, 악인의 밑에는 뭔 겁니까? 자기의 그 육적인 거죠. 정욕과 명예욕, 뭐 물욕, 이러한 것이니까 결국은 이건 없어지면 생명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 의인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니까 믿음 결국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주님 말을 듣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자 의지가 생기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인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와 반대로 이 기초가 없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서 뉴스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지진을 생각하면서 그 굳은 반석 위에 잘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지진을 생각하지 않은 집들은, 지진을 생각하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짐이 심했지만 지진을 생각한 집은 그대로 거기에 건재한 그런 모습이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다. 의인이라는 뜻 자체가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대신 거기에서는 영원한 기초와 같아.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빨의 식초가 해롭고 눈의 연기가 들어가면 어쩝니까? 해롭죠. 눈물도 나고 해로운데, 게으른 자를 일을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다는 얘기죠. 다른 말하면 게으른 자로 일을 시키지 말라, 또는 일을 할 때는 부지런히 하라 하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일 특히 할 때는 주님 보시는 게 첫째가 페이스풀입니다. 주님은 항상 부지런히 꾸준히 이 페이스풀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굿이죠. 굿은 뭔가 하면은 하느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두 개죠. 그러니까 페이스풀하고 굿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당히 스마트한데 자꾸 뭐 빠지고 일도 없이 빠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양떼들이 자꾸 혼동이 오게 되죠. 그 가르친 자들이.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는 자,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 그 두려워하는, 경이롭게 그 하게 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결국은 영생 이루고, 악인의 수명은 결국 인생을 오래 산다 해도, 아무리 건강 약을 먹는다 해도 뭐 인생 여기 한정이 그 뒤에는 끝이라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라. 의인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예를 들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한 세 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가 어떻게 죽을 거라를 얘기를 했는데, 순교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거기에서는 그 소망,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영광과 충만함, 그것을 가진 그 소망을 해서 그가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결국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다. 산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힘이라는 거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도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생길 때 항상 그 도덕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하느님의 도덕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산성이라 그러죠. 그래 인간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말들은 보면은 결국 어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혼동에 의해서 그 멸망이죠. 멸망이 언제 되는가 시간 문제지. 결국은 멸망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30절에 악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의인입니다. 영영이 이동되지 않아도 악인은 땅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은 25절과 같은 거죠. 의인은 그 영원한 기초 위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 2번 그거는 멸망치 않지만 악인은 결국 멸망이 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간 혀는 배임을 당하라. 의인의 입이라는 것은 의인의 그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지혜가 나온다. 왜냐하면 그 밑에 흐름이 하나님 말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명철과 그것이 위지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날로지의 시작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 위지덤과 인스트럭션을 무시한다는 게 멸시하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위지덤의 시작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knowledge의 시작이고 wisdom의 시작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understanding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을 알아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먼저 알고 그것이 기초, 그 다음에 명철, understanding.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wisdom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폐액을 말이라. 의인. 그러니까 믿음에 살고자 한다는 그들의 말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악인의 입은 폐액을 말한다. 그러나 악인들의 그 말들은 결국은 마귀하는 뭐 흔히들 이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너가 원하는 대로 뭐 살아라 등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원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스돼갖고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게요.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왜 그러하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18절에 있는데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이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죠. 비방하는 자는 결국 판단하는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비방함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다른 말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데는 판단한 자가 아니고 준행한 자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18절이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 자라. 그래서 사람을 그 중상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죠. 그러므로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이라는 뜻은 미움을 감추면서 아닌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이죠. 속에는 그 미움이 있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답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솔직히 고백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끔 해달라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그러하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죠.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명령이 야고보를 통하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라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 즉 왕하고 그 대화할 때 아수르 왕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면서 그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그 태도. 그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리라.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영혼적인 컨셉, 물질이 아니라 그래 여호와에게 주신 행복이죠. 이거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죠. 행복이라는 자체는 근심이 없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무리 그 부자일지라도 그 부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근심이 바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